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영적 예배임을 배웠습니다. 한 주 살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애썼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그어둔 테두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멈추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변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을 매듭 지으려고 했는데 한 주 정도 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영적 예배가 참 쉽지 않은 주제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우리 예배가 예배당 안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6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올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당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임을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예배는 예배당 안과 밖 모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 내는 것, 방금 말씀드렸죠. 그것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삶이고 말씀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분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바르게 깨달아가는 것과 분별이란 두 번째 단어의 뜻은 입증하다였습니다. 그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는 삶, 증인의 삶, 증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의 본질임을 지난 시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 영적 예배를 구현해 가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애를 쓰시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영적 예배에 대해서 배우시기 전이나 영적 예배에 대해서 상고하고 난 이후나 삶의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건 혹시 아닙니까? 그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더 많은 희생과 헌신과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쪽 편으로 미루어 두시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은 듣고 깨달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나가고 싶지 않은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확대하려 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여전히 우리가 머물고 싶은 영역 가운데만 머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영적 예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의 예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주일에만 국한되었던 예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말씀의 논리로 사는 삶이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에서도 확대되어져야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예배는 삶 전체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 부분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드시던데 그 예가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남아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그리고 그 한 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이루면서 사람이 수천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날 말씀을 연구하고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기독교 기자가 그 목사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교인이 수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쯤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제껏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 사역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이 일터가 내가 사역하는 현장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사역을 하다가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하고, 말씀 가운데 이제껏 걸어온 삶에 대해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것은 구원과 결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도외시하기 힘든 우리에게 빠져나갈 틈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미명 아래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꾸고 하나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말씀의 논리로 사는 것보다 교회가 아주 교묘하게 요구한 것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높아짐과 세상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슬로건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것과 일치시켜서 삶의 내용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가 되는 양 그것이 영적 예배인 양 걸어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높은 위치, 성공,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가 지금 쭉 배우고 있는 이 구약 전체의 말씀 가운데 어디에 높아지고 성공하고 소유가 많아진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그분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한 역사와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소유가 많아지고 위치가 높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바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시대만 보아도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두 명의 장로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이르면 한국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장이 되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지만 한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는커녕 그전에는 사회 속에서 훨씬 성공하고 높은 포지션에 오르지도 못하고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기독교가 존경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왜곡한 교회 선교단체 덕분에 영적 삶의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우리의 야망과 맞아떨어진 성공과 소유의 증가와 이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리이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요.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들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나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라가고 성공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반대로 어디 대학도 좋은데 못 가고 직업도 좋은 걸 못 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히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기 시작한 초대교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쫓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대교인들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모아야 부자가 됩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키우고 영향력 있게 해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관철시키는 삶이 아니라 듣고 낮아지며 섬기며 희생하며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의무를 지기 위해 끊임없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대교인들이 성공적인 삶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교회 안에 예배 시간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사실은 빼먹고요. 부차적인 나머지 것들만을 강조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높아지거나 성공해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영향력 있고 성공한 위치에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한 몇 안 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것 전체를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어쩌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이룬 것 없는 삶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보이는 것,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고지론적, 성공적, 적극적 사고방식을 성경을 해석해서 그곳으로 몰고 갔지, 원래 성경에 나왔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러한 예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공적인 삶의 표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성공 자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러면 한쪽으로 좀 밀어두시고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다 객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낮은 자로 섬기고 헌신하며 사랑의 의무를 지는 삶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또 한켠에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돈도 버리고 세상 문화도 끊어버리자, 자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자, 한때 중세 문화를 강타했던 기독교 운동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들이 명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도원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뭘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들이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예배로 구별하는 순간 우리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이고 이 시간 말고는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바꿔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동일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예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길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예배 없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산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미 배웠습니다. 예배는 그 말씀으로 내가 죽고 나의 경험, 나의 가치, 나의 생각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들어차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가는 첫 걸음이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스림으로 한 주를 살고 주일에 다시 나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부산물처럼 했던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는데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우들은 예배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감동을 더하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요. 그 삶에서 다스림을 받고 살았던 내용들을 주일 예배를 통해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간증이 있고 예배 때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었던 거죠. 왜죠? 일상생활을 살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포기했던 일이 있고 희생했던 일이 있고 다시 말씀 그걸 살아내기 위해 사랑의 의무를 져야 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에서 그걸 확인할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이 있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래서 예배의 눈물과 감동과 희열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없을 겁니다. 굳이 로마서 12장 이 성경의 진술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방 모두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걸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면요. 그 삶이 우리의 사명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한 번만 좀 고민을 해주세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과 주일을 성수한다? 어느 것이 더 큰 명령입니까? 논의 자체가 필요 없어졌죠. 아니 아직도 우리가 이 논의를 해야 됩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미션임을 몰랐기 때문에 주일에만 하나님의 통치를 묶어두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인 개념 안에 살아왔잖아요. 우리 주일 성소가 우리의 생명 같은 원칙이었거든요. 주일날 돈 쓰면 됩니까? 아니 우리 얼마 전에 요 밑에 스마일마트가 있었잖아요. 여기 와서 우리 간식도 사먹고 아이들도 사주고 저도 사줬거든요. 몇 분은 의심에 찬 눈초리로 물으시더라고요. 주일날 목사가 돈을 써도 됩니까? 어떠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 드럼 칠 수 있었습니까? 어디에 저런 악기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옵니까? 제가 어릴 때는 피아노 못 들어왔거든요. 주일을 얼마나 성소하기 위해 애를 쓰고 목숨을 걸었습니까? 주일에 공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들 재웠다가 12시 되면 깨워가지고 그때 이렇게 공부시키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많은 일들을 하냐 말아야 되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주일을 하나님 그분 앞에 말씀을 깨닫고 그 통치를 받기 위해 주일을 성소하려고 애를 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우러나왔다면 그건 정말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주일 자체를 지켜야 하는 것이 주일만 지키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그 저변에 깔려있다면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빠지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일에는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지만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이 율법주의, 형식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그렇게 경고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영적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우리의 사실상 주일에 대한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여기 말을 여기 다 끊으면요. 이제 굉장한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일 성수 하지 말랬다.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래서 아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애초에 받을 수가 없어요. 논의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뛰어넘지 않고는 주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애를 쓰는 삶에 머물고서는 평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성경이 복음서에서도 바울 서신에서도 계시록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던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게 계시록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매우 특별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가치가 그것을 나눈 거죠. 성경은 한결같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주일 예배에 말씀에 나를 제물로 드린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그날 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되지 못하면 삶의 예배는 어불성설입니다. 주일은 기본이고 내 삶의 예배가 내 삶의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주일 하루만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몇 주 동안 로마서 12장을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죠? 삶의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일 한 날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머지 6일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징검다리 삼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묵은 주일 성수를 가지고 이제 앉아서 논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안 되면 구원의 문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렇게 한번 애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쁜 것이 죄라고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과를 생명을 걸고 싸우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그분이 바라시는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일, 수요일, 개인 경건의 시간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앱과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그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찢겨지는 고통이 있어야 하고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엄청 고통받고 힘든 모습으로 다시 주일날 나오지만 말씀 안에서 다시 위로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요.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분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3절을 읽어놓고 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길게 상고해 보고자 하는 건요. 우리의 생각이 좀처럼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안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사고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주일 안에 국한시키려고 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좀처럼 나머지 6일에까지 이 영역을 확장시키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한번 배우면 그게 우리의 욕망과 맞아떨어지면 생각 자체를 변화시키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원에 대해서 수요 성경 공부 때 지금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성경은 사사기 6장에서 시작된 기도원이라는 인물이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인물인가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잔인한 인생입니다. 기도원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끊임없이 자신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기 위해 모든 일들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주관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살리기 위해 부름받은 사사인데 두 부족이나 학살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한 성경의 말씀대로 그를 평가하면 기도는 어느 책에든 다시는 용사로 불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원이 용사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원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었던 그 기적, 승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원 같은 존재인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늘 그 삶으로 일관할 때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응답하시며 소심하고 불안해하고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못하면 나아가지 못하는 수준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영적 예배를 온전하게 우리 삶으로 드리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늘은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원문에 이 말을 직역하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남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손꼽을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셨던 이스라엘조차 실패함으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생들 모두가 가는 길은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투하며 싸우며 말씀 안에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징검다리 삼고 개인 경건 생활에 힘을 올리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 서두에 가장 중요한 영적 예배를 말하자 말자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상으로 있는 이상으로 자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인생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늘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이유는 복음서 그 수없이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강조해야 하는 복음서를 문을 닫는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에피소드로 복음서 전체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마땅히 주목하고 깎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신에 대해서 보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가 봉착한 건요, 주일 예배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논리로 살아내기를 위해 다시 수요일, 다시 매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전쟁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주일 예배 말고요, 월, 하, 수, 목, 금, 토도 주일만큼이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논리로 살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일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은 없었는지, 또 이제 요청하시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확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한 목소리로 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참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영적 예배가 신앗과 교우들을 통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명하신 대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